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로 모시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로마서 9장 좀 전반 부분 좀 귀중하게 다루었어요. 자, 오늘 9장 4절 5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바울은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임을 나타내는 그 근거는 뭘까요? 대개 여덟 가지 사실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첫째는 양자됨입니다. 이것은 이 양자됐다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것이고요. 개인 하나하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고 부르신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 뿐인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또 신명기 7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도하셨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들은 모두 동일한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신명기 7장 6절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고 호세아서 11장 1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가리켜 자기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또 다른 백성들에게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양자됨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막 가운데 그리고 그 후에는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막 중에는 출애굽기 40장 3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함이었으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를 목격했던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가신적인 임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기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년 전에 남부 캘리포니아에 장막을 세웠던 전도자가 있었대요. 그는 우리가 그 장막의 꼭대기에서 걸어다니는 천사들을 볼 것이며 그 장막 안에서도 천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가 이러한 말을 하는 순간 매기 목사님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기 목사님은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아마 한두 잔 술을 마시고서 장막 위를 걸어다니는 천사를 보았을 것이다. 매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를 보았다고 하는 이 성경의 주장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각 신자들 속에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셋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많은 언약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사람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다윗 등이 이스라엘 민족과 많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백성과는 한 번도 언약을 맺지 아니하셨어요. 언약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되는 겁니다. 넷째,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 율법이 주어졌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3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와 알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바꾸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바꾸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은 새로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증거는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것은 장막과 성전의 예배와 관계가 있는데요.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만드시려는 목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족속들을 택하여 성막을 돌보고 예배를 드리는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그 후에 레위 족속은 성전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미래에는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한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기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바가 됩니다. 여섯 번째, 약속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많은 약속들이 나오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이스라엘 갔다 왔고 여러분 중에도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이스라엘을 갔지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그 요단강 건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과 또 이렇게 상당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보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지요. 그런 부분 속에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팔레스타인의 어떤 땅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스럽게 들어다니지 못하잖아요. 그 땅은 마치 장미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황무지처럼 우리에게 열려있지 않는단 말씀이죠.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통치를 오실 때 그 땅은 다시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입니다. 대치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총을 쏘거나 철조망을 세우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땅은 한 번 내 것이 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내 것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또한 회복되게 될 땅이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 족장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또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장들, 우선 이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을 따라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은 그리스도를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그분을 육체로 알지 않기로 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으며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 생각했던 거죠. 저는 그녀가 뉴욕에 있는 커다란 도서관의 의자에 앉아있는 일부 학자들보다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다른 일곱 명의 인물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다른 시대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미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제 바울 당시와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자연적인 모든 자손들이 모두 다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실패가 아닙니다.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3장 초두에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거든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바울은 야곱의 자연적인 후손들과 영적 후손들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이든지 아니든지 항상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바로 영적 후손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 적용할 수 있는 차이점이며 바울은 여기에서 전혀 이방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입니다. 7절로 가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도 우리가 성경적 배경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은 바울을 대항하려는 사람들을 논리에 뭐라고 하자면 커다란 타격을 입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만일 씨가 자연적인 출생을 가리킨다면 이스마엘 후손들, 즉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에돔 사람들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여리고에 있는 어떤 아랍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어느 학자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사실을 당신도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학자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주장, 그 반박할 수 있겠어요? 맞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연적인 후손이라고 해서 그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은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가 이 구속받은 그런 보증을 가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주 예수님에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왜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핏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받게 하신 그 씨가 누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유태인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거 어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맘지 않고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만이 그의 씨가 된다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9장 8절로 가보세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게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들 사이에 날카롭게 아주 구분의 그 분명함을 정하고 있어요. 육신의 자녀라고 그랬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죠?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를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거든요. 그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시록도 보게 될 터인데요. 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그리고 3장 9절 읽어보시면 그렇거든요. 그들은 회당에 속하여 더 이상 나를 예배하지도 않느니라. 그들은 사단을 숭배하는 사단의 회니라. 여러분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믿음으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 이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9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약속의 자녀들은 무엇을 믿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이삭은 태어나기 전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씨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분명한 진술을 보게 되는데 10절로 가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랬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설명하는 실예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이 구절은 비록 괄호 안에 삽입되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신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아들들은 쌍둥이였어요. 하나님은 장차 상속권의 계통을 거부하시고 동생을 택하셨잖아요. 그때에는 야곱이 선을 행한 것도 아니며 에서가 악을 행한 것도 아니었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의 탄생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성품이나 노력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 모든 그 택함이 그 선택이 말이죠. 택하심을 따라 되어진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택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말하는 부르심이란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12절 봐보세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그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말씀하셨던 창세기 25장 23절의 인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참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건 여러분 너무도 큰 은혜예요. 이건 뭐 감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를 바탕으로 톰 브라운 목사님이 지은 책 혀의 권세 말의 위력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